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가복음은 1장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일을 써보내려고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쭉 볼 때 가장 중요한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2장으로 가보시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는데 2장 1절부터 7절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기록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에 보면 4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원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라는 여자와 함께 갔다. 마리아는 누구인가? 그의 약혼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혼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혼자라고 소개를 한 이후에 이미 잉태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게 잉태하였던 약혼자가 심지어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까지도 그 결혼에 대한 예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사이인 게 맞지만 아직 결혼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혼자가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는 벌써 나오기 직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출생은 그리 평범하지 않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고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근데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구유는 뭘까요? 여물통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 구유에 비슷한 말은 죽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유처럼 오화해 보이지 않고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면으로 보이죠.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강보로 쌓여 있는 것은 뭔가 덮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그 아이가 여물통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통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아이를 여물통에 넣으려고 이렇게 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구유를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에 밀려 어쩌다 보니 아이는 나오려고 하고 아이를 누일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아이의 탄생인데 이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 일이 그렇게 된 것이로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을 만큼 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 이 일이 대체 뭔가라고 머뭇거릴 만한 그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축사에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 119라도 불러야 정상일 겁니다. 아니 아이를 어디 거기에 두는가? 병원이라도 데려가야지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을 좀 걷어내고 이 일을 보자면 이 일은 거의 사고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부 중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여물통에 아이를 두고 있더라 갈 곳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 다 함께 구제헌금해서 갖다 줘야 맞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모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아버지도 이 아이의 특별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취소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아이를 좀 잘 낳고 싶었을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근사하게 이 아이에 어울릴 만한 그런 탄생의 여건들을 마련해줘야 맞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중요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있을 곳을 구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런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쑥 나와버린 것이죠. 특별한 아이라면 좀 이때만은 지나서 이런 응급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좀 피해서 나올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하는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이처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알아들은 것처럼 이미 앞에서 그 의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예언에 담겨 있죠. 1장 67절에 가보시면 세례요한을 낳은 이후에 입이 풀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고 이야기라고 그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그 예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죠. 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왜 찬송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보사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돌보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셨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사용되고 있냐면 78절에 가보시면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가랴의 찬송은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그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방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오시는가? 구원의 뿔을 일으키러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란 말은 이제 힘을 가리켜서 무언가 힘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언은 7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앞서 준비하기 위해 어떤 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가를 78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 무슨 일을 이루는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를 방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가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오시는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일은 그리 새롭지 않습니다. 예전 조상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구원이 드디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이 예언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탄생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탄생기사 자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한 아기였는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아기의 출생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아직 무언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아기가 출생해버린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사가랴의 예언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질문이 남습니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사가랴 이렇게 영광되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 맞는가 하고 묻게 되죠.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탄생기사 자체만을 곰곰이 보자면 그것은 예언의 성취라기보다는 뉴스에 짤막한 기사로 처리될 법한 사건, 사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중요한 일 맞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후에 세 개의 증언이, 이 탄생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증언 세 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8절부터 38절에 이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증거죠. 첫째는 목자들이었고, 둘째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의 탄생이, 이 아이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이 8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방문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 목자들에게 방문합니다. 자, 목자들은 8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것도 밖에 깨어 있죠. 자, 평범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밤낮을 바꿔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그것도 야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직업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나는 낮에는 늘 자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밤에 월급을 받긴 하지만 늘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직업이라면 여러분 선뜻 그런 직업 택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전직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라면 평생 이러고 산다면 아마 피곤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방문한 것이죠. 자, 천사가 느닷없이 방문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좋은 소식이란 말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기쁨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11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밤에 잠도 못 자고 야외에 나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포함하여 당신들에게도 들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의 내용은 구주이자 그리스도이자 주라고 한 단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중요한 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그저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언가 이들에게 이 일 듣고만 끝날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가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자, 어떤 표적일까요? 너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기쁨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소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목자가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표적은 너희가 가서 찾아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표적일까요? 강보가 표적일까요? 구유가 표적일까요? 예, 구유가 표적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스러운 사인입니다. 자, 목자들이 그 표적을 찾아 이제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죠. 16절에 나와 있듯 그들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찾아보죠. 자, 바삐 움직여서 그 표적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자, 남들은 다 자고 있을 시간이죠. 자, 그때 뭐를 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자, 밤에 모두 잠들어 있는 밤에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축사를 뒤지는 것이겠죠. 다들 자는 밤이니 문을 두드리며 잠 좀 깨보십시오. 뭐 하나 묻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한 곳에 어딘가 이 표적에 따라 여물통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나를 찾아 다닌 것이겠죠. 이상스러워 보이는 표적이지만 이들은 천사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듯 천사가 가자마자 빨리 그 표적을 찾아가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냅니다. 17절부터 보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찾아내서 그 천사가 알려준 이야기를 전하죠. 자, 이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구주,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말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태어난 건 맞습니다 라고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이들의 말은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천사의 말을 따라 나선 목자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의 일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천사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참으로 중요한 일에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다라는 말은 단어를 바꿔보자면 이상스럽게 여겼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황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 이상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있을 법하지 않은 자리에 이 아이를 놓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해주는 얘기가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긴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아이의 탄생과 관련된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두 번째 증언이 나오죠.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모세법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은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정결 예식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죠. 아이를 낳은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모세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날 동안, 그 이후에 33일이 지날 동안도 정결하여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면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 것, 이것은 이제 어머니를 정결하기 위한 예식이죠. 비둘기 두 쌍으로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부모가 별로 그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처음 난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가족이 올라간 일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웬 사람이 이 일에 불쑥 끼어들어옵니다. 그것이 25절부터 읽은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25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머무시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듣게 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듯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너는 주의 그리스도, 여기 주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별한 말을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시므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곧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좀 늦게 오시면 좋았을까요? 예,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시므온은 이 계시 때문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어쩌면 곤경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처지는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메시아는 되도록 늦게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자기 인생이 뭘까 하고 돌아보는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그리스도와 나는 겹쳐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이런 인생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시므온에게는 들었을 것 같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산모가 어떤 그 병에 걸리면 이제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고 산모가 살려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동화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우리 엄마는 왜 없고 나는 엄마 없이 살았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를 살리고 돌아가셨다. 이런 마치 이제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 이제 심우원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심우원이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율법의 27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서 하는 얘기죠. 30절에 있듯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봅니다. 제가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는군요. 자, 아기를 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저는 이제 평화롭게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곧 죽을 거 저 압니다. 저는 죽을 테지만 저는 평화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으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이 일 하나로 충분히 다 설명되고 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보는 사람들은 잘 이 의미를 몰랐겠지만, 몰랐겠죠. 그러니까 33절에 그의 부모의 반응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역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죠. 그러나 이 아이가 참으로 중요한 아이구나, 구원이로구나, 이 아이가 바로 구원 그 자체를 뜻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조가 있죠. 자, 이 소식 앞에 목자들과 사람들처럼 한쪽은 기뻐하고 또 한쪽은 이상스러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증언이었다면 세 번째 증언이 3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노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구약의 한나하고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바누엘. 우린 잘 모르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누엘은 이제 브니엘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왜 여기 있냐면 37절에 나와 있듯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도하느라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짤막하게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은 그런데 그렇게 평범해 보이진 않죠. 36절에 나와 있듯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 이제 84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13살, 4살, 5살쯤 결혼했을 때면 7년 살고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20대 초반일 겁니다. 자, 청년일보 1학년, 2학년쯤 되는 나이에 남편을 잃은 거죠. 자, 그때 과부가 되면 어땠을까요? 자, 이제 남편은 죽었으니 성전 가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련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을 잃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형편이 아니겠죠. 자기 인생이 저주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우리는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괴로운데 결혼하고 남편 20살에 데려가면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마 쉽게 안 나왔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살았냐면 84세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읽기에 따라 그 84세가 되었다고 읽기도 하고 과부가 되어 84년이 지났다고 그 읽기도 합니다. 앞에 나이가 아주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고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냥 84세든가 아니면 105세쯤 됩니다. 자, 최소 과부로 산 지 65년쯤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 않다면 그 60, 적어도 65년, 길게 보면 84년의 이 기간 동안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오르내림과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 되었든 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재혼도 마다하고, 자, 20살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제 남편을 잃고 나서는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혼도 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사람이 남편을 잃은 일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만한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속상해했던 일이 굉장히 길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금식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숙식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여자가 성전에서 머물 만한 곳은 없었으니까 늘 깨어있으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속량, 값주고 사는 것,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넓혀 얘기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자, 어떤 자일까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자, 속량을 바란, 구속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구원으로 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그 자신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나는 아마 성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성전에서 내내 기도하는 사람, 어디 안 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자, 누군데 맨날 와서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남편하고 7년 살다가 과부된 사람이래. 그 언젠데? 적어도 65년 전에. 자,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표정이 바뀐 것이죠. 들뜬 표정으로 이 아이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가 아는 그 안나, 세상에 슬픈 사연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안나가 저런 표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역시 여기에도 기쁨과 의아함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번의 사건을 통해 이 아이가 누구인지 다시금 이 부모들에게, 이 아이의 부모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 탄생은 구원이 도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도래는 앞에 사가랴가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의 탄생, 이 아이의 탄생을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점을 여기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시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낮에 깨있고 밤에 잠자는 사람도 있었고, 낮에 잠자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도 여기 있죠. 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자,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지금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등장인물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야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통 일상의 삶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눈에 안 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깨어있을 때는 어딘가 들어가 자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법한 그런 사람들이죠. 천사가 왜 이 사람들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상상을 조금 더 발휘해보자면 예수님이 밤에 탄생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는데 천사가 찾다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이 사람들밖에 없어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찾아온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공존할 수 없는 인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했는데도 하나님이 중요했는데도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제대로 맛볼 수는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무슨 인생이 이런가 싶을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시므온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드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다 좋은 얘기인데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구원이 오늘의 삶에 내 일주일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시므온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구원 잃은 건 맞는데 전 안 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가 등장하죠. 과부로 84년 산 사람입니다. 안나 같은 인생은 어쩌면 그 자체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무엇에 우리의 불행을 이런 인생에 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증언자들은 전부 우리에게 이런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좋지 못한 상황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택하라고 한다면 별로 택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당신 인생을 말해보십시오. 당신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얘기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제 인생을 얘기한다면 사고입니다. 사고. 제 인생은 사고 그 자체입니다. 왜 살았을까요?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증언은 단지 어떤 일을 알려주는 전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지금 이 구원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 그것을 이들의 감사와 찬송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에 이들의 사건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런 인생에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에도 기뻐할 만한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세 사람, 세 등장인물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예수 자신의 탄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통의 부모라면 절대 자식에게 주지 않을 법한 그런 출생의 사연을 경험한 이 아이 예수의 인생입니다. 사고와 같은 사람들이 안다면 어디 구제금이나 구제금이라도 걷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런데 이 일이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도래한 일이라고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79절에 그 사가랴 예언의 이 끝부분의 말을 우리는 다시 더 실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일이 지금 여기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탄생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때가 참에 그가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참 뭐가 적절한 걸까요? 자, 이 적절하다는, 때가 찼다는 말이 뭘까요? 주께서 그렇게 태어나신 일은, 예수가 그렇게 탄생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자리, 그 의도적인 자리가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증언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희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그분도 그런 인생의 자리를 겪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겪고 계시다. 그러니 너에게 임할 구원을 소망하여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사고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이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나도 복잡해서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같아 하고 느껴질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 끝난 것 같든, 아니, 원점으로라도 돌리면 좋을까? 마이너스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그와 같은 인생에게 구원이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자리에서 이 구원의 사실을 기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과 이제 예수가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사역을 하실 텐데 그 일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2장 34절 35절을 펼치시고 한번 보시죠. 시므온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아이의 부모를 축복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빤히 쳐다보고 알듯 모르듯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아이 앞에 사람이 서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갈림길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흥하게 되거나 패하게 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일으켜지거나 두 가지 일을 앞에 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싫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아이를 요약하자면 비방받는 표적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죠. 자, 비방받는 거, 반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되는 표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처럼 되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되라고 비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일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이루려고 35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스러움으로 외면하게 될 길입니다. 물론 예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니 예수가 앞에 서 있는 것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오라고 우리 앞에 서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길은 이 갈림길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려고 하시는 구원과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반대할 만한 존재, 도무지 포용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존재를 직면하여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하는 일, 그 일을 거쳐야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자라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논쟁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죠.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선택하게 하죠. 자, 가장 먼저 이 일을 겪게 되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5절에 나와있듯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칼은 은장도 같은 게 아닙니다. 양날검, 긴 칼이죠. 자, 예수가 벌일 일을 보면 내 마음에 큰 칼이 찔러 들어오는 것 같은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4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12살 시절 예수의 사건, 부모와 헤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부터 이 일을 겪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 앞에 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소식인데, 이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자, 계속해서 이 예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인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살펴본 그 사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고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위로가 경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신이 사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인생이 사고 같은 분들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처럼 위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열매 맺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기쁨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마다 어둠에 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